우리 평생의 소원, 주님 조금 조금 더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하루 종일 움직이시면? 아니면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집에 돌아오면 새 힘이 펑펑 나요? 어때요? 몸이요? 몸이? 뭐가 펑펑 나? 예, 이제 하여튼 하고 자꾸 살아보시면 자꾸 피곤합니다. 제가, 피곤한 거 맞아요. 근데 애들은요,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집에 들어오면 아빠하고 놀자 그러고, 엄마하고 놀자 그러고, 자라 그러면 안 잘라 그러고, 그게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애 특징입니다. 혹시 우리 저 교재를 지금 없는 분은, 사실 분은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같이 보실 분은 같이 보시고요. 애들 특징이 뭡니까? 애들 특징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닙니다. 앉아있지도 않고요, 눕지도 않고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조금 피곤하면 앉아야 되고 더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워야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요, 한자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번 아이라는 그 한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뭐죠? 예, 아이 동자입니다. 아이 동자. 여기 아이 동자예요. 요게 무슨 자죠? 밑에 이게 마을리자. 마을에서 항상 요게 뭐죠? 서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들, 그 아이들이에요. 하루 종일 서서 돌아다니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참 피곤해요. 나이 들어가면 참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막 피곤하게 만드는데, 성도님들 기죽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동네에 맨날 서서 못 따라다닙니다. 가다가 돌에도 앉아야 되고 쪼그리고 일하다 낮잠도 자야 되고, 우리는 뭐 그런 일은 아이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속은 아이 같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신앙이 누구 같기를 원합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기로. 신앙이 유치하기를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유치한 게 아니라 아이 같은 신앙을 갖기를 성경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같은 신앙이 뭡니까? 순진하고 지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서운 일 있어도 그냥 엄마 그리고 쫓아오는 게 아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이런 아이 동자를 못 쓸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은 늘 새롭고 늘 활기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내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매일매일 살아보니까 이제 더 피곤해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 하늘나라 소망하며 우리 속은 더욱 새롭게, 우리의 정신은 더욱 맑게, 더욱 어린아이처럼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야 늙어가지만 우리 생각까지 늙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 우리 몸처럼 늙게 하지 마시고 매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주님 앞에서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일들 많이 하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잠시 머리 조아리며 또 우리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가슴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소식과 어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또 기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힘든 일이나 주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삼과입니다. 삼과는 그림부터 한번 보십니다. 저는 이게 이 바인드가 커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삼과. 성도님들 진짜 몸은 늙어가지만은요, 마음은 늙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신은 절대로 늙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에 오면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젊은 사람같이 애들하고도 대화하고 연세 드신 분하고 대화하는데도 젊은 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이 나이 많은 그런 대화를 하시지 말고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요 자꾸 젊어집니다. 이제 삼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십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우리 마가복음 두 번째인데요, 잘 보이세요 그림이요? 예, 잘 보이죠? 오늘은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주는 내용도 있고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원이 두 개 있는 요 분이 나오면 늘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팡이의 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요거는 물입니다. 그렇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요거는 뭐죠? 예, 마귀입니다. 그림 보시면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요건 뭐죠? 예,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굴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넘어뜨리려 그러기도 하고, 당신 누구요? 그러는 질문들을 이렇게 해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합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거기 하나 적어놓으시고요. 최영석 집사님 없지 싶어요. 하나 한번 찾아봐줘요. 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게 10장 45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으로. 마가복음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종은 쉬면 안 되잖아요.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 사복음의 주제 성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Man.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섬김을 받는 자세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려고 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림 보여주실래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와서 이 일을요, 마가복음 보면 얼마나 바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 풍랑을 꾸짖으셨더니 바람도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귀신 보고도 샥 그랬더니 귀신도 쫓겨나갔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이렇게 누구실까? 이분은 누구신가?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명들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십자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십자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세 번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면서 무지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셨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요, 자기 순환에 관한 이야기와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이 순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때도 못 믿고요, 안 믿고, 이때도 안 믿고, 이때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병자도 나왔고요, 예수님 밑에서 귀신도 쫓아가고, 예수님 옆에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지고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라는 걸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요때 돌아가실 때도 안 믿었습니다. 요 마지막 할 때도 안 믿었습니다. 요 첫 번째 얘기는 언제 해주십니까? 첫 번째 얘기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이거 잘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라는 걸 몇 번 얘기했다고요? 세 번 얘기했습니다. 세 번. 첫 번째가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돌아가셨다가 살아날 거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세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라고요?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목적지가 어딥니까? 예수님의 목적지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얘기가 없으면요, 그건 가짜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얘기 안 하면 가짜죠. 왜냐하면 그 전부 십자가하고 얽힌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거 하지 말자입니다. 그랬더니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오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하고 오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 디나이하고 오라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인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자기 부인하고 오라 그랬다고 자기 부인 데리고 오는, 자기 부인 예수 안 믿으면 데려와야죠. 하여튼 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었다가 살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도 말리고요. 아직까지 못 믿습니다. 베드로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확 바뀌는 거 있죠. 세상에서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옷을 빨아도 그렇게 희게 못 빨 정도로 희어졌다 그럽니다. 그렇게 흰 옷을 딱 입고 예수님이 딱 변하셨는데 옆에 두 명이 짠 서잖아요. 누구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 사람이 둘이 딱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헷갈려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저 산 밑에 내려가면은 저 나쁜 녀석들 우리하고 자꾸 제자들끼리 자꾸 다 자기들끼리도 그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초막 세 개를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럼 자기들 어떡하죠? 여튼 할 때 세 개를 지어서 여기서 살자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그러죠, 그렇죠? 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는 두 사람은 없어집니다.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이 세 제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또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그리고 살아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하늘 영광을 다 맛봤는데도 못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기가 쉬운지 아세요? 성도님 예수 믿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예요.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자체가. 한번 보십니다. 이제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예.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무엇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이제 알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요? 이제 이런 일들 가르쳐줬으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3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요. 제자들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아니 지금 사람도 살려내는데 그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언제 믿게 됩니까? 성령님 받고 난 뒤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냥 생짜배기로 가서 전도한 것 같아서 따라 나온 것 같았는데요. 그때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저 머리 커요, 작아요? 예, 보통입니다. 근데 이 머리로도요, 그냥 예수님 그냥 믿으라 그러면 못 믿습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답니다. 근데 저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답니다. 저 제 위에서. 근데 그게 그냥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령님 얘기하려고 그럴 때는요, 집에서 하나님, 저 오늘 친구 만나러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십니다. 그냥 나가도 되지만은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 있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나 그러면요, 그때는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한 정권을 지을 거라고, 한 정권을 지으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큰가 그러고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예수님 귀에 들리게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얼마나 제자들이 파렴치하고 얼마나 철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한번 보십니다. 올라가시면서 10장 마가복음 10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는 막 싸우면서 갔습니다. 저 예수는 진짜 끝내주는 분이야. 우리 선생님은 로마를 싹 다 물리치고 이제 한 정권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법무부 장관 할 거야. 나는 국무총리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 있죠. 보십시오. 33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또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거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살아나고 나신 뒤에도요, 이 사람들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신 거를 나가서 막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제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자들도 고치고 자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그러면 이분은 누군가 그럴 때 이 제자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지금 세 번씩이나 믿지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여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요, 딱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다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게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까만 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실제로 까만 옷 입은지 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현했나 그러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요,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설명할 텐데요, 이분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누군지요? 우리 성경 한번 주실래요? 예, 로마의 109장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는다, 나 그리고 장사된다, 그리고 살아난다라고 귀에 뭐가 박히게요?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도 다 안 믿고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누가? 백부장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센츄리온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방인인 거 있죠? 이방인인 거 있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요, 요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요거 말고. 예, 요거. 요게 지금 그림 1, 요 그림 2, 요 그림 3, 이렇습니다. 요 앞에는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에서 누군가가 온답니다. 누군가가 온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가 온다. 신약에 왔더니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누구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누군가 한 초점에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그분에게로 초점이 모든 초점이 온 인류의 초점과 성경의 초점이 한 사람에게 다 모여져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병자들이 쫓아다니고 외로운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막 힘든 사람들이 막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있죠. 와 늘어났다고요. 왕 늘어났다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순환 받으시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쫙 죽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죽는 거 있죠. 막판에 요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요 사람만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럼 다 안 믿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그냥 다 배반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있죠. 예수님 요 지금 까맣게 지금 우리 앞에는 요 까만 거 잘 안 보이죠? 그죠? 십자가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 요 한 사람. 그렇죠? 요 한 사람. 요 한 사람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죠. 우리는 한 이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제 초대교회 때 막 힘들게 막 나가고. 성도님, 요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누구요? 백부장.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옆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를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일곱 마디 딱 하셨습니다. 첫 글자를 따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용. 옆에 적어 놓으면서 따라 하십시오. 용. 여기 시험이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시험 친다면,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용. 낙. 낙입니다. 낙원 할 때 낙. 그 다음에 모. 예, 모친 할 때 모. 모. 용낙 모. 기. 요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모. 기. 그 다음에 갈. 갈증난다는데 갈. 성,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 마지막에 탁. 예, 탁, 부탁할 때 탁자입니다. 일곱 개 적었습니까? 그러면 적으신 거 보고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용, 낙, 모, 기, 갈, 성, 탁.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 하는 거를요, 이 백부장이 옆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용이 뭐죠? 하나님. 십자가 이제 못 박아가지고 지금 매달아놨는데 하나님이 얘들이 자기 하는 짓거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용자입니다. 용. 그 다음에 낙자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좌우에 십자가 또 서 있었습니다. 그게 강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강도들이 처음에는 둘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자기들은 죄값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예, 성경에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그건 모릅니다. 근데 한쪽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저기,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그래서 그때가 낙자입니다. 낙자. 용, 낙. 그 다음 못자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을 때 처음 달려 있을 때는 그 밑에, 여자들은 그 밑에 많았습니다. 그쵸?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누군가가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어머니라고 잘 모시라고 누구에게 부탁하죠? 예,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아마 요한도 나중에 도망갔나 봐요.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90몇 살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자기는 마지막에 잡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용낭 모 기. 기자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게 기자입니다. 용낭 모기. 그 다음에 갈. 갈자는 뭔지 알죠? 내가 뭐 하다고요?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탁자가 뭡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해요? 부탁하나요? 지금 일곱 개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싶죠? 예, 예. 아, 성자.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제가 헬라말로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지, 그죠? 액센트가 테텔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하는 거를 이 사나이, 눈물을 보이면 되는, 안 되는 사나이, 그리고 자기 밑에 우락부락한 백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사나이, 하나님이라고는 믿어보지 않은 사나이, 이방의 사나이, 이 사나이가 옆에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다 보고요, 예수님이 딱 운명하시는 걸 보고 딱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죽였다고. 여기 죄패가 쓰여져 있습니다. 죄패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언어는 세계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지금 이 나라 말 하나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어느 나라요? 히브리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헬라어 있고, 또 하나, 이 당시에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요 세 언어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세 언어로 이렇게 적히게 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좀 빼달라고 얼마나 이 빌라도에게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내가 쓸 바를 썼다. 내가 쓰라 그럴 바를 썼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이 사나이가 옆에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나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게 다시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고. 이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쫙 이렇게 늘어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0일쯤 뒤에, 50일쯤 뒤에, 오순절 되고 난 뒤에,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으시죠? 예, 이 사건을 믿으시죠? 예, 이 사건은 우리의 사건입니다. 남 사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믿는데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이제 안타까워서 이 백부장처럼, 맞아, 그분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세 번째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 계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한테 문제를 내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요게고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요게 뭐 같아요? 예, 요건 동전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데나리온 동전입니다. 예수님한테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왔습니다. 원래 바리새인하고 헤롯당은 같이 안 다닙니다. 바리새인은 요즘 말로 뭐지, 독립군입니다. 헤롯당원은 벌써 이제 친로마적이잖아요. 그렇죠? 친일파하고 독립군하고 같이 옛날에 같이 이렇게 밥 먹고 놀러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거 물하고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려잡는 데는 이게 의기 투합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당하고 같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게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한테는 이걸 이제 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디다가 수하려고 그럽니까? 로마에다가, 관가에다가 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붙들어서 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옥살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시저를 향해서 세금 내는 걸 죽기만큼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가 랍비라고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자기 목표가 달성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딱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책 잡으려 하여.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꼭꼭 뽑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은 같이 안 다닌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독립군, 여기는 친로마, 그러니까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 잡는 데는요? 예수님 잡는 데는.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 잡는 데는 친구가 됐습니다. 성경에 무슨 친구라고 그랬죠? 당일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아래는 예수님 잡는 데는 친구가 됐다 그랬습니다. 희한합니다. 나중에 세상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는요, 절대로 손을 안 잡을 사람들이 같이 손잡습니다. 그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 사람 보내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와서 가로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요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No 그러면 로마 쪽으로 해서 걸리게 만들고 Yes 그러면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저도 이거 볼 때 놀랍습니다. 제가 참 그런 건 저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그 하나님으로서 대답을 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무엇 하나요? 데나리온 하나. 요 데나리온 이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져왔습니다. 16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양쪽을 다 교육을 시킵니다. 양쪽을 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누 것이냐? 가로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가이사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상. 그리고 그 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가이사 뭐 있으면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줘.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지 않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동전에 누구 이미지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이미지, 시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지라고 일부러 말을 바꿨습니다.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 이미지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세금 내. 왜 그걸 안 내? 내. 그런데 너희 여기는 누구 이미지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는 누구 이미지가 있죠? 여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바쳐. 이런데 찍찍거리면서 이렇게 못된 짓하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 물질은 둘째 치고요. 이 사람 이미지가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책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안 걸리고 저쪽도 안 걸리면서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품에 안으십니다. 세금 내야죠. 속국으로 돼 있어도. 그럼 세금을 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세금 문제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엄청 못하고 돌아갔거든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꼼짝 못하고 갔다는 소문을 사두개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요. 아이고 바보 같은 어떻게 문제를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갔냐 이 바보 같은 자식들. 그러고는 자기들이 모여갖고요.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두들겨 잡을까 싶어서 문제를 막 됐다 그러고 갖고 나면 문제가 뭔지 알죠? 어떤 집에 예수님 어떤 집에 일곱 명의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마지가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요 문제, 요 두 번째 그림.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영생을 믿었습니다. 네, 사두개인은 뭐를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바리새인들 끌끌끌끌끌끌 욕을 하고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까? 우리 성경 들려요? 여기 이렇게 다 부활이 없다는 누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넘어뜨린 그 소식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문제를 다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무슨 얘기죠? 성경으로 시험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만약에 마지가 있는데요. 그 이제 형수 이제 칠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가 아기 낳기 전에 이제 큰형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는 그 집안의 가문의 대를 잇고 형의 이름에 대를 잇기 위해 가지고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히브리인들이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자. 이을 계자. 계대 결혼.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면 첫째 애를 형님 이름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그거 하나 있는데 풍속과 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만들어 온 게 아주 고약스러운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20절, 21절 시작.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이제 그 다음요? 네. 일곱 명인데 일곱 명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야. 근데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무슨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부활하고 난 뒤에 그 여자는 그 일곱 명 중에서 누구 와이프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좀 고약하죠, 그렇죠? 고약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활의 성격도 모르고 하나님도 너희들 잘 모르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실래요? 문제 잘 만들었죠. 사도계인들 머리 좋은 것 같아. 제가 그 부분에는 제가 박수를 이렇게 쳐줍니다. 물론 마음 심보는 나쁘지만은요. 심보는 나쁘지만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도 모른다고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거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막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러면 막 울다가 그래도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겠죠? 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데 왜 네 그러냐 하면요. 그때 네 그래야 또 위로도 받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성경 청하게 보시면 그때 그러면 아니에요. 가시면 다 몰라보고요. 따라 하나님 섬겨요.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족들을 위로할 때는 다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따라가지고 우리도 다 그분 같이 하나님 잘 믿자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 가서 만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은 뒤에 우리 세계하고 다른 질서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무슨 어려움 당할 때 걱정하지 마.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면 되지. 그럴 때 그거를 막 신학적으로 시비를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다 이런 말은 다 알면서도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다? 그 다음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벌써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을 때예요. 다 땅에 묻히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세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면은 누구 와이프 되고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다고. 지금 누구랑 누군가도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다고요?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믿다가 죽었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몸은요. 지금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럴 때 이 세 분을 지칭할 때는 이분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 일곱 명 중에 그러면 누구 와이프가 됩니까? 그러면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죽은 뒤에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의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요 문제를 갖다 대면서 일곱 명 중에 누구 와이프가 되죠? 이렇게 까다롭고 이런 거 보면 부활이 없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 어떨까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 관계는 올라가면 우리 인간관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올라가면 난 알까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올라가면 또다시 뭐 와이프가 되고 또다시 뭐 허즈번드가 되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올라가서 이 천사처럼 돼서 하나님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는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알아보지는 않게, 알아볼 수는 안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위로를 안 받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이 문제는요, 성경이. 그래서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여기. 여기 영생의 문이에요. 사망이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영생의 문이 우리 요거 설명할 때 활짝 안 열렸다 그랬죠? 죽음 뒤에 세상은 이렇게 문틈으로 보듯이 조금씩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뒤에 저 세상에 관해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조금씩 힌트만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요 문을요, 엉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큰 소리를 대답하십시오. 우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썩어가는데.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세 번째 문제는요, 또 이제 이 성경을 아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슨 질문?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계명이 많잖아요. 서기관들은 계명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613개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다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과 그 다음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 주실래요? 저거 아닌데.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은 나중이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 요 앞에 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 아, 있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 28에서 34 28에서 34 없습니까? 네, 없다고 도리도리도리 하시네. 성도 여러분들 성경 보시지 말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이 뭐죠? 그 다음 두 번째 큰 율법이 뭐죠?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예, 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고 뭐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로 제일 큰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요 두 개가 같이 붙어서 있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있겠죠. 그러나 구약에는요, 요 두 개를 같이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같이 붙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렇게 두 개를 붙였죠. 그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계명.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예, 요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게 제일 큰 계명입니다. 옆으로는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는 요게 제일 큰 계명입니다. 요 대답을 듣고요. 서기관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뭐 못하는 거 있죠. 그 다음 질문은 뭡니까? 그 다음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손인데 다윗이 그 자손을 보고 나의 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12장 35에서 37 마가복음 12장 35에서 37 예, 여기 있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듣고 즐겁게 듣더라. 이 서기관들이요 예수님한테 시험하기를 어떻게 해서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다윗이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 자식 자손 보고 주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무엇에 감동해서 그냥은 안 되지만 성령에 감동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교회 일이나 성경에 관한 일이나 영적인 일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윗도 자기 자식으로 메시아가 오지만 그 자기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향해서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뭐에 충만해서요? 성령에 충만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진행들이 쭉 되어갑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도 여러분들 요 그림 잘 봐놓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보낸다, 누군가를 택하실 때는 이렇게 초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초점이 줄어든 그 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큰 일들을 행하시고요. 그리고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막 숫자가 다 줄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었으십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네, 백부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 무서워서 다 힘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도 이런 신앙인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백부장 관한 이야기. 예.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고 우리 커피 마시고 좀 쉬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합니까? 누가 고백했다고요?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요.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 있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은 죽어도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커피 한잔 마시고요. 서로 좀 쉬시다가 우리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즘 한국의 인구가 느는 것 같습니까? 주는 것 같습니까? 인구 1960년도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그때는 한 여자가 결혼하면은 평균 6명을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6명을 이렇게. 1960년도에 6명씩 낳았고요. 나라에서 이제 3명씩 낳는 운동을 막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3명씩 낳기로 해가지고, 그때는 3명씩 낳자는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집에서 지금 한 명 낳으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인구도 줄고, 뭐, 대학도 나중에는 문도 한 반은 닫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를 더 낳기 운동을 이렇게 표합니다. 그래서 그 구호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출산, 희망찬 한국. 행복한 출산, 희망찬 한국. 1960년대에는 여성 한 명의 평균 자녀 수가 6명. 우리 집도 6명이었습니다. 뭐 6명 있고. 그때는 이제 수를 좀 줄여야 되니까 적게나 잘 기르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잘 기르자. 그런 구호 기억나죠? 그죠?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집에서 세 명씩으로 줄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삼삼 운동을 이제 펼칩니다. 세 명씩 이렇게 낳자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오면 세 명이 아니라 두 명으로 줄죠. 이건 뭐 저도 이제 제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기억을 이렇게 했던 게 납니다. 뭐뭐 구별 말고 몇만 낳아 잘라. 그건 아주 장하게 잘 기르고.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여자들이 글을 쓴 데는 보면요. 뭐라고 썼나 그러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남자가 글을 쓴 데 보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아들, 딸이건 뭐건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1970년대입니다. 1980년대 들어가면요. 한 집에 한 명씩 낳아야 되잖아요. 한 명씩 낳으려고 그러면 아들, 딸 구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1980년대 뭔지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아들을 부각시키면 계속해서 아들 때문에 자녀를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 하나 잘 키우면, 근데 그 말이 진짜 구호대로 된 거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도 목회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인데.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잘해드리는 거 보면 딸들이 잘하더라고요. 딸들이. 근데 아마 그게 아마 1980년대 그 구호가 아마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1980년대 이제 가족 계획표가 이렇습니다. 뒤로 오면서, 후반부로 오면서, 둘도 많다. 이제 축복 속에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도 후반으로 돌아오니까요. 1990년도 후반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한 명씩 키우니까 남자면은 낳는데 한국은 여자면은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아이가, 뭐 성도님들이 있을 때도 그랬죠. 국민학교 아이들 남녀 남녀 이렇게 짝꿍을 이렇게 세워주는데 보면 뒤에 가면 전부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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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요, 1990년대 이후 아들 바람 부모 세대, 부모 세대는 아들 바람, 아들 바람 부모 세대, 그런 부모 세대 되면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이제 이런 구호들이 막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님들, 이거는 우리 지금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많다 적다 이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건 사람을 늘려가야 되고 계속해서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단체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한 명만 잘 기르자, 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금 이제 이런 방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향들은 가다가 끊어져도 안 되고 가다가 줄어들어도 안 되고 이 방향은 주님 오실 때까지 늘어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거는요. 지금 이제 이 주님 오시고 난 뒤에 이 화살표들을 이제 잘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으로 이렇게 뒤집어 놨는데요. 집사님, 교재는 옆으로 뒤집어 놨지만 집사님은 요걸 바로 할 재주가 없습니까? 나는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따로 떼보고, 요걸 따로 떼보고, 요렇게 되거든요. 예. 일단 옆으로 한번 뒤집어 보시죠. 우리 찬송 하나 해야 된다고요? 예, 뒤집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글씨가 이제 뒤집어져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교재도 보시고요. 요게 성경 한 권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요게요, 단단하게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데 요걸 묶어주는지요. 아주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요. 이제 갖고 계신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기 족장시대라 그러면서, 요때 누구를 부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죠. 요게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노란 요 점선이 있는데 요거 뭡니까? 그러면 이때 이때 저기 이제 사람의 인구가 확 늘어가는 겁니다. 인구가. 근데 요 꼭지점은 뭡니까? 그러면 요 꼭지점은 아담이 아니고요. 요 꼭지점은 노아의 식구들입니다. 노아의 식구들. 그때 죄는 얼마나 컸습니까? 이게 빨간 게 죄, 은혜 그런 거 전번에 기억나죠. 그죠? 죄가 너무너무 많을 때입니다. 하늘에서 확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쫙 생깁니다. 사람들이 쫙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나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제가 이거 좀 끄겠습니다. 그게 탁 해서 켰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 있죠. 지금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방적인, 종적인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언제? 미래에. 그래서 그 약속의 방향이 보면 이렇게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앞으로 미래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모르고 아브라함 부모님이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12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맙습니다. 커져가지고. 예. 잘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아, 나도 세상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로요? 땅으로. 그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무엇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왜 일방적인 겁니까? 만약에 일방적이 아닌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뭐 착하게 산다든지 네가 어떻게 살면 이걸 이루어지겠다든지 이러면 그건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네를 내가 뽑았으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입니다. 그래서 땅 약속을 하셨죠. 지시할 땅으로 네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민족들. 그리고 민족들 너 때문에 네가 복에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뭐 줄 게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있으면 주시고 없어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화목하게 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약속이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약속. 벌써 이것만 해도 이런 걸 신학교에서 다루는데 이 교재가 이걸 다뤘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게 대학교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는 뭐 넉넉히 해도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루셔서 아브라함은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실까? 이쪽으로 열려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 요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약속을 맺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맺어주신 거. 그 다음에는요 요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이거 모세하고 한 거예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예, 요 삼각형이 된 게 요게, 예, 트라이앵글 된 게 여기 시내산입니다. 동그라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여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 무슨 약속을 해 주십니까? 출애굽기 19장 집에 가셔서 보시면요. 빽빽한 구름, 여기 하얀 게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 쾅쾅쾅쾅쾅쾅쾅쾅쾅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네가 이렇게 요 화살표는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다. 과거를 보게 합니다. 과거를 보게. 나는 과거에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모세하고 했는 계약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안 보이니까 여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요걸 주시는 거 있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시죠. 그렇죠? 크게는 십계명, 다르게는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요 때는 뭡니까? 그러면 요 때는 인간 편에서 의무를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의무잖아요. 여기는 그냥 불러갖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게 그냥 일방적인 거고 요거는 쌍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과거를 보게 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아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지. 아 우리를 그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요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그게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제1은 뭐 제2는 뭐 있기 전에요. 찬송가 한번 펴 보실래요? 몇 번 찾으셨지만 우리 찬송가 십계명 한번 보실래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이라는 그 말 밑에 그 제1은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십계명이 십계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2는 제3을 지켜야 됩니까? 그 위에 조그맣게 해놨는 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거기에서 구원해준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1, 2, 3,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1, 2, 3, 4가 아무 소용이 없죠.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땡땡땡땡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땡땡땡땡이 중요한 거예요. 그 땡땡땡땡이 뭐죠? 예, 그게 다 적혀 있습니까? 제 찬송가는 땡땡땡땡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어떡하라고요? 지키고 들으라고. 요게 모세하고 한 겁니다. 요거는 쌍방간입니다. 쌍방간에. 요거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거 아주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다윗하고 한 겁니다. 다윗하고는요, 이 쌍방간이 아니죠. 내가 너를 어떻게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지 않죠. 그죠? 다윗하고는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궤는 텐트에 있고 천막에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성전 이렇게 한번 짓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안 된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아도 다윗은 안 된다. 왜 그렇죠? 손에 뭐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군인이라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그 자손이 지을 거라고 바로 아들이 지을 거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너 집을 아주 영원히 든든하게 해주겠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이거. 죄송합니다. 성경 구절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답답해서 이거 봐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종적 언약과 약속. 이거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다윗 네가 뭐 어떻게 하면 그 위를 영원히 하고 안 하고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럽니다. 왜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지 이렇게 막 기대가 되는 열려있는 거죠. 그렇죠? 일방적인 거는 전부 앞쪽으로 열려있습니다. 쌍방적인 거는 계속해서 뒤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들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데로 빠지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 이때 너희 약속했지 않냐고. 이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이때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이때 약속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때를 바라보면서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셔서 그때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지키냐고 막 이 선지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서가 막 자꾸 뭐 나무라 합니다. 사실은 선지자적인 그런 기질은 조금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이렇게 막 드러나게 막 나무라고 그러면 그 좋지 않습니다. 여튼 선지자들은요 나와서 막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걸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앞날을 누가 보장해 주겠냐고 앞날 어떻게 우리가 사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냐고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이걸 안 지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고 바벨론을 이렇게 침공시켜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근데 이 퀘스천마크가 세 개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릎을 꿇는 거 있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많이 울었어요.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왜 많이 울었습니까? 막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다 쉬잖아요. 쉬면은 포로로 잡아가는 바빌론 사람들이요 막 불러놓고 막 노래 부르라 그러는 거 있죠. 너희들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던 노래 한번 해봐. 노래 일발 장전 어이샥 그러고 막 노래하라고 그럽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 시편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러면서 나는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그러면서 내 이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놓고 나 안 하겠다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노래 지은 거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옛날에 디스코인지 뭐 나왔는 거 아주 히트 쳤는 거 중에 바빌론 강가에서 비브 오브 바빌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가사예요. 시편의 가사를 그렇게 썼는데 그거 은혜 받으면서 불러본 사람 있습니까? 아마 옛날에 그 노래 나왔을 때 다 이러면서 막 그냥 좋다고 이렇게 해봤지 그게 노래 가사라고 해본 분 안 계실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혀 있으면서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 세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세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까? 70년 동안 이러면서 풀리지 않는 세계가 뭡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죽은 신도 못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잡혀와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요거예요. 세 번째가 요거예요. 하나님, 다윗 왕과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영원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이 뭡니까? 이 마지막 왕 다 눈 빼가지고 다 죽여버리고요. 그다음부터는 왕이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왕권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뭘 깨닫죠? 이 사람들이 가서 아, 그게 다윗 왕통의 그게 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장차 어떤 왕국이 오는데 그 왕국은 다윗 왕통을 이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 그 메시아 왕국을 이럴 때 아주 깊이 깨달아. 성도 여러분들,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러면요. 요게 7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들이 영적으로 많이 깹니다. 영적으로. 그 사건이 중간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 바로, 요 때, 유대교가 막 이제 생겨가지고 막 흥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아마 유대교회적 공동체라고 그래야 되지 싶어요. 이거 번역할 때 교회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율법도 613개로 만들고 서기관들이 막 율법을 연구하고 막 열심당원들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막 뛰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한 계급이 막 제사도 드리고 그럽니다. 요 계급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게? 요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건 뭐 같아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지주,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계속 하나님 예배하는데 뭐를 안 믿었다고요? 이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참 무서운 백성, 무서운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도 예수님 중인데 앞장서죠.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시는 시대가 됐는데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형편과 시대상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메시겠지. 그리고 이 열심당입니다. 이거는 열심당들은 칼을 가지고 로마의 항구에서 우리 독립을 이루자고 막 열심당들이 날뛰고요.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자기들의 그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럼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613개를 다 가지고 예수님 걸어다니면서 하는 게 사사건건 다 613개로 갖다 그런 거 있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보니까 저걸 긁고 넘어줘야 되겠는데 손 마른 거 고쳐준 거는 못 긁고 넘어지고 뭐를 긁고 넘어집니까? 다 보니 그게 안식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613번째 걸리는 겁니다. 613개 중에 있는 안식일을 번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막 가다가 밀밭 사이에서 막 이렇게 해서 뭘 먹고 갑니다. 그럼 배고프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뭘 걸고 넘어져야 되겠는데 걸고 넘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613개 중에서 하나 딱 갖다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추수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입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잘 믿어보자고 만든 거잖아요. 잘 믿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거 참 이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요소가. 성도분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커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제일 부딪힌 게가 이쪽입니다. 왜요? 613개로 예수님을 갖다 걸었기 때문에. 613개 저한테 있어요. 613개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요. 어느 날인가. 영원한 하나님, 천지창조를 만드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쭉 오다가 역사선상에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예, 태어나시는 거죠. 동그라미 두 개 있으면 이게 늘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요만한 이 구유 속에 들어갈 만큼 하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역사선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죠. 그렇죠?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요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때 왔습니다. 그때 이 유태교가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었는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제껏 유태인들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믿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유대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죠. 옛날에는 유대교가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막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제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장사되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저기 하늘나라 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 속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두 개인 걸 빼고 우리가 우리 모습을 갖다 놔야 되겠죠? 왕관도 없이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저자가 옛날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쓴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시대로 열려 있습니까? 그러면 메시아 공동체인 교회 시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막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뭐 큰 것들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거기서 뭐 성금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백불을 낸다고 그게 뭐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데 이게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지 뭐 전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교회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흩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다 어려움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 공동체가 버텨냅니까? 마지막까지 어렵게 버텨내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돼야 이게 풀려집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은요.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라는 얘기들을 여러 곳에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두 개만 좀 보여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계시록 1장 7절이죠. 그렇죠? 사실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예수니까. 근데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다시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뭉게뭉게 구름이 이렇게 많이 뜰 때는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 이 땅에서 참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인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뭐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참 희한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를 누구요? 찌른 자들도 볼 때 이게 어떻게 봅니까?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이 몰랐습니다. 그 땅에 왔을 때에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요, 번개가 동에서 서로 치듯이요, 막 번쩍거리면서 쫙 보여지듯이 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다 알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 성경 구절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은요 제일 끝머리가 2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어떻게 해요?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뭐라고 그러죠? 요거를 예, 마라나타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마라나타라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마라나타 그러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랬지만 믿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마라나타 우리 모십니다. 힘내세요 이거예요. 그런 인사가 2000여 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훨씬 우리 주님 오실 가까울 때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 성경 보시면요.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신 단체가 무슨 단체입니까? 뭐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단체는 교회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불란서가 아닙니다. 저 이북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라고 합니까? 아마 그때가 되면은 민족들이나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때가 오지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요. 뭐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놀라지는 거 있죠. 그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주셔서 우리 주님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높고 높은 그 보좌를 하나님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또 모든 것들을 잘 양보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